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지역은 강릉에 주로 참석을 하는데 제가 이번 아주 오래간만에 이렇게 대덕에 와서 여러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반갑습니다. 일일이 찾아와서 인사 못하지만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여러분 수양에 너무 좋지요? 강릉이 좋을까요? 대덕이 좋을까요? 예, 대덕이 좋습니다. 예. 저 강릉 가면 강릉 좋다 합니다. 예. 예. 대덕이 좋지요. 왜냐하면 행자분들도 이렇게 많이 오시고 더 넓은 이 산 속에서 또 이렇게 한 주간 또 며칠 이렇게 말씀 속에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이 너무 복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1227페이지 예스겔 4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적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 적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르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레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랐어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라.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이번 제가 3일 동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고 소성하고 번성하고 많은 물고기가 생기고 큰 물고기가 많이 있어서 그 강이 어부가 생기고 또 어부들이 사는 어촌이 생기고 이 물이 강이 흐르니까 강 좌우에 나무가 자라고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그 실과는 아주 먹기가 좋고 그 잎재료는 약재료에 써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이 약재료가 그 병을 고치는 인물입니다. 인물 좋지요? 예,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인물 너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에 그 요단강에 이제 물이 흘러서 사해 바다가 있어요. 아직 저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예, 그렇게 갔다 온 적이 없지만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 그 사해 바다는 이렇게 사람이 수영을 못해도 뜬대요. 그러나 바다 물고기가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살죠. 그야말로 사해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바다죠. 그런데 사해 바다에 거물을 던지는 어부가 있을까요? 없죠. 어촌이 형성되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바닷물에 들어가면 도리어 바닷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이르는 각 곳마다 생물이 살고 번성하고 소성하고 사해바다 같은 그런 죽은 바다도 이 강물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 바다가 살고 고기가 생기고 고기가 많아지고 고기 잡는 어부가 생기고 그 주변이 어촌이 형성이 되고 이 살리는 물,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이 강물 좋지요? 예, 이 물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이제 그 성전 그 절기의 명절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물을 먹는 자는 예?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 기억나시죠? 예.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그게 성경의 이름 같이 그게 뭐냐면은 예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물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물이 살고 고기가 살고 많아지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고 시들지 아니하고 자라고 과실은 먹을만 하고 그 잎은 약재료로 쓰고 그 에스겔 47장의 그 강물처럼 우리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믿는 사람의 그 뱃속에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받을 그 성령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는 그 생수요. 그래서 이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고 불행이 그치고 예? 고통이 끝나고 괴로움이 끝나고 죄악이 끝나고 오늘 우리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성전 이 문지방에 흘러나오는 이 강물 같은 그 놀라운 능력이 이 물의 효력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미 여러분 마음 안에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2장. 그죠? 또 에베소서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말씀, 너희의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강물이 여러분 마음에 흘러 들어왔습니까? 아멘? 예, 안 받았습니까? 대답 안 하십니까? 예, 대답을 좀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강물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예. 그럼 이 강물이 오늘 읽었던 것처럼 이건 놀라운 강물이에요. 이 강물이 흐르면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자, 그 목마른 여자, 인생 어디에도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이 여자에게도 야 네가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 물요. 그래서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에 목사님께서 신년사 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우리에게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으실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 여러분의 마음 안에 아, 내 마음 안에 이 성전 문지방에 흘러내리는 이 물이 내 마음 안에 있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여러분이 목마름을 느꼈어. 이 물을 구할 때, 이 물이 내 안에 있는 걸 기억할 때 여러분 삶은 놀랍게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양천에 있는데요. 이제 그 양천에 와 보니까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이제 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병이 아주 좀 특이한 병이에요. 목사님이 신년사에 이 자매님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 강물이 이 자매님에게 흘러 들어와서 이 자매님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는가를 한번 여러분께 간증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 자매님은 병은 말판증후군이라고 했어요. 마르팡증후군이라고도 해요. 이 병은 사람의 그 심장과 동맥을 공격하는 병인데요. 이제 부모로부터 그 염색체 유전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병인데 자매님 형제간 중에서 세 명이 이 병에 이제 이 유전으로 이렇게 걸렸어요. 근데 이 병으로 큰오빠가 29살 때에 심장에 동맥이 터져서 죽었어요. 보통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35세까지 산대요. 심장에서 내려오는 대동맥이 여러분들은 대동맥이 손가락 굵기만 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동맥이. 그런데 이 동맥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확장이 되는데 3cm, 4cm, 5cm, 6.5cm가 되면은 이제 병원에서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수술하지 않으면은 위험하다. 예, 터진다.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6.5cm 될 때에 이제 이 자매님이 담당하는 주치 의사로부터 수술 권고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네가 6.5cm가 넘었는데 이제 언제 터질 줄 모른다. 그러니까 네가 수술을 해야 된다. 그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하다가 죽을 확률 50%. 수술하다가 50%, 살 확률도 50%, 죽을 확률도 50%. 그 다음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90% 하반신 불구. 그런데 이 자매님은요, 키가요, 한 70대요. 보통 이 병은요, 키 큰 사람들한테 좀 걸리는 병이, 우리나라에 좀 희귀 병이, 외국인들한테 좀 걸리는데, 손가락 막 아주 길쭉길쭉하고, 키도 그다난데, 47kg, 48kg, 이래요. 그 수술을 어떻게 하냐 물으니까 전시 마취를 하는 게 아니고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심장을 0도씨에서 드러내놓고 그래서 동맥을 잘라가지고 인공동맥을 교체하는데 이게 지금 지구상에서는 제일 어려운 수술이래요. 또 뭐 요즘 부분 요렇게 뭐 찢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찢어가지고 완전히 다 이렇게 드러내놓는다는데 건강한 사람도 회복하기 힘드는데 이 자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안 하면 터진다. 수술을 하면 살 확률 50%. 성공해도 90% 하반신 불구. 안 하면 죽는다. 그래서 이제 이 자매님이 목사님께, 박 목사님께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가셨더니 목사님은 말씀으로 자매님 몸이 건강하게 깨끗하게 나았어. 하나님은 자매 몸을 고쳤어. 자매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자매 몸은 온전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수술을 안 하고 이제 5년, 6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그래 이야기를 해요.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은 집안의 어른들이 야, 박옥수 목사 그 양반 참 하나님의 종인 것 같아. 우리 태희가 아직도 안 죽고 사는 거 보면은 진짜 하나님 종인 것 같아. 그런답니다. 그 집안에서도 그 오빠가 29살 때 터졌는데요. 지금 그 자매님 나이 몇 살이냐고요? 45이에요. 올 설시 있으니까 한 해 지났으니까 46세요. 그래가지고 집안에서도 살아있는 자체가 그냥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은 여러분들은 잘 주무십니까? 이 자매님은 이제 이 안에 이게 무슨 큰 그저 구렁이 한 마리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자매님이요. 8.2cm입니다. 지름이. 둘레 말고 지름이. 지름이. 예? 그러니까 이게 8.2cm니까 이 안에 있는 이게 마치 무슨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 그 자매는 반드시 누워서 잠을 한숨도 못 자요. 이게 눌려가지고 심장을 눌려가지고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어떻게 누느냐? 옆으로 누워요. 옆으로 누우면 이게 눌려가지고 장기가요. 또 한 30분 지나면 아프대요. 그래서 다시 30분 지나면 일어나는 데 아픔 때문에 그래가지고 또 다시 바로 해서 또 반대편으로 그래 또 한 30분 자면 또 이제 또 장기가 또 눌리니까 또 아프대요. 그래서 또 바로 해가지고 또 다시 밤새 이렇게 옮겨가면서 잠을 자는데 그래도 하루에 자매님은 내가 하루에 3시간, 4시간만 잠을 잘 수만 있다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이래요. 지금도 그 병이 걸리고 이거부터 잠을 정확하게 잘 못 자요. 그런데도 너무 신기한 건요. 여러분보다도 더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요. 우리가 양천에서 서울 최종 경기장까지 서울은 차가 밀리니까 그것도 스타렉스 그것도 뭐 이렇게 앞자리에 타는 것도 아니고 뒤에 뭐 자리에 타면 한 시간은 훨씬 더 걸려요. 그러면은 그게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 듣고 또 다시 집에 오면 오후잖아요. 잠시 쉬었다가 또 다시 타고 또 저녁 집에 가잖아요. 또 다시 오면은 저녁 늦단 말이에요. 성한 사람도 못 해요. 근데 이 자매님은 너무 기쁨으로 해요. 진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목사님과 만났던 우리 이거 보면 대학생들 전 엘림 자매가 예 댕기 피부에서 또 우리 남경연 목사님이 댕기 피부에서 난 간증 들었고 알죠? 그러고 또 뭐, 그, 뭡니까, 저, 김요한 형제가 또, 저, 뭡니까, 정갈에 물려가지고, 최요한 형제입니까? 예, 최요한 형제가 댕기 피부에, 아니니, 정갈에 물려가지고, 이렇게 참, 이렇게 목사님 말씀과 연결되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새 힘을 얻어 여호와나 너는 정갈에 물렸대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에게 새 힘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작년 꼭 요맘때였었어요. 수양의 2차 수양기를 마치고 3차 수양의 기간에 이 자매님이 집에 있는데 출혈이 생긴 거예요. 막 피가 막 이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른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가 이제 이렇게 보더니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이 혈관이 이제 일부분 이제 그 피가 이제 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태희야 너 이제 수술해야 돼. 너 고집 피우지 마. 너 내가 이해하는데 너 이번 일주일 안에 반드시 터진다. 지금 니하고 내하고 이야기하다가 터졌어? 그럼 나는 얼른 내려가서 수술실에 가서 수술실 준비하는데 10분 걸려. 그래도 내가 너를 살릴 수 확률은 50%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네가 터지기 전에 이거는 신호야. 너 수술을 해야 돼. 근데 이게 47kg밖에 안 되는 이 자매님이 수술하는 것도 또 이 참 예? 그냥 맹장처럼 뭐 이런 수술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흔히들 뭐 암 뭐 다 암 걸린 위 전체 다 드러낸다 하더라도 그건 쉬운 일이죠. 거기 비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번 주 안에 반드시 터진다. 너 수술해야 돼. 너 이제 그만 고집 피워. 그리고 내 이야기 잘 들어봐. 5년 전에 내가 이야기할 때는 수술을 하다가 성공률 50%라고 했지. 그러나 지금은 100%야. 내가 너 살릴 수 있어. 너 안 죽어. 그러나 50% 하반신 불구는 그거는 네가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너 고집 피우지 말고 수술을 하자. 근데 47kg밖에 안 되는 이 자매님한테 그 수술은 너무 가혹한 거예요. 그리고 의사야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회복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 같은 병원에 있는 사람이 자기하고 같은 병원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은 남자도 수술을 했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안 하면 또 뭐 이번 주 안에 터진대요 또. 그래서 이제 수양회를 마치고 이제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자매님이 뭐 마음이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어젯밤에 전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겁났어요. 나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내보고 결정을 지달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알아서 하지 그걸 왜 나한테 또 결정을 해. 예? 그냥 그래요. 저보고 결정을 지달래요. 저도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수양의 2차 기간에,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신앙적으로, 내가 목사님에게 한번 개인적으로, 목사님, 저도 제가 남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지만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저런 일도 하시고 귀한 역사도 일어나고 하지만 그러나 또 어떤 일 앞에 인간적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인다는 이야기 그렇게 쉽게 편하게 합니까? 그건 큰일 나는 건데요. 여러분 몰라요. 저 이야기 아시죠? 저 이은목 목사가 마산에 예배당 하나 짓고 외삼촌이 왔는데 예? 그래서 이제 막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잠깐만 이 목사 그래 외삼촌이 와가지고 예배당 둘러보고 이야 우리 이 조카가 큰 교회 목사야 이 큰 예배당을 지었어? 그래 볼 때 자네 마음 허무한 마음 안 들었는가? 여러분 들었었죠? 예, 이거 뭐 전 세계적으로 안 든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 나는 예 목사님 좀 들었습니다. 어, 방금 여러분 그런 마음 들었는가 하니까 여러분 편하게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당연하게 뭐 그거 뭐 두는 거 가지고 뭐 여러분 물으십니까 이래 하는 것처럼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정색을 하시면서 이 목사님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 흐뭇한 마음, 내가 예배당 잘 됐다는 마음, 그 마음 조금이라도 가지면 저주받습니다.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무에 바람 들어가면 씁니까? 못 쓰죠. 나는 뭐 좀 허무탈만 했어요. 그때 막상 예배당 지면서요. 왜냐하면 막 간증이 너무 많았어요. 땅 사는 것부터 건축 허가 받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진짜 하나님 간증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뭐 이것저것 하나님 도우신 거 생각해가지고 야 참 감사하다. 또 우리 친척 우리 외삼촌에 오셔가지고 그것도 외삼촌이 그냥 오신 게 아니고요. 이 이야기 하려고 하면 오늘 또 못하면 또 내일도 하고 또 모레도 합시다. 예 편하게 들읍시다. 저희 외삼촌이 저희 이제 어머니가 이제 맞이예요. 이제 세 살 밑에 이제 동생 남동생인데 우리 외삼촌이요. 저희 아버지가 77년도에 이제 돌아가실 때 우리 어머니는 여러분 뭐 들으셨습니다만은 산에 가마 산신령 바다에 가마 용왕신 절에 가면은 부처님 집에 오면은 삼신할매단지 모시고 도상신 섬기고 또 이렇게 늘 자주 이렇게 무당 불러가지고 부닥거리하고 점쟁이한테는 매일 신방 가고 이제 이렇게 섬기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암 수술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저희들은 막 예수 믿는 것만 너무 싫어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인자하신 분인데 그런데도 예수 믿는 이야기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요 거의 우리 아버지는요 딴 사람이 돼요. 예, 그렇게 미워했어요. 근데 우리 친척들이 다 안 믿는데 유일하게 우리 큰 집에 형님 한 분이 군대에 갔다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데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데 그게 이제 우리 이제 대구 파동에 박옥수 목사님이 심호하실 때 그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님이 저들한테 이제 저희들을 가정에 이제 전도를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고 있는데 머리맡에다가 자한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늘나라 가셔야죠. 우리 아버지는 이제는 밥 이제 물도 한 모금도 못 마시고 그냥 죽기만을 이제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병원비가 없으니까 병원에서는 못 돌아가시고 집에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그 형님의 싸대기를 갖다 막 뺨대를 막 딱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 내가 네가 이 자리에 네 믿는 예수 안 믿는다 내가 이 자리에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도 네 믿는 예수는 안 믿는다 이런 분이었거든. 이제 그런데 하루 그렇게 이제 어느 날 목사님 박 목사님을 모시고 왔는데도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가 욕을 하면서 막 형님을 쫓아내고 목사님을 쫓아냈단 말입니다. 근데 그날 하루 만에 아버지가 마음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아침에 박 목사님 모시고 와라. 형님 그거 형님한테 전화해라. 아버지 왜요? 나 예수 믿을란다.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손을 잡고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보험전에서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우리 종교 바꾸자. 우리 집에는요 삼신할매 신주단지 모셔놓고 벽에 막 부적 붙여놓고요. 뭐 이사 가면은 가리는 거 많고요. 날 받아야 되고요. 북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 살던 뒤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 막 그런 게잖아요. 우리 어머니 막. 그런데 늘 우리 어머니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삼신할매께 비나이다. 우리 남편 그저 건강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 뭐 형제가 우애 있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학교 잘 다니게 해주시고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도 된 게 없는 거라. 아버지가 43세에 암수술을 받고 46세에 3년 동안 투병하는 동안에 있는 재산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46세에 돌아가시게 됐고 그리고 뭐 형제간들은 뭐 공부 잘하기는 이제는 뭐 더 이상 중학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 더 이상 아버지가 마지막에 유언할 때는 너는 중학교만 졸업을 해라 너는 고등학교를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된 상황인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평생 동안 그렇게 신도 한두 분도 아니고 어? 그 잡신 여러 잡신을 생겨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라도 들어줄 수 있으면 되는데 하나라도 안 들어주고 하니까 아버지가 바꾸자 이래 된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나는 죽더라도 이제 남은 가족들은 이래가 안 된다. 우리 어머니 매일 그 투닥거리 하고 이래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바꿨는데 막 어머니가 막 반대를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정을 바꿔주신 거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생전 뭐 진짜 뭐 팔공산에 저리만 다니는 어머니가 우리 교회는 대구라도 파동교회는 우리 집에서 멀었어요. 차도 버스를 두 번 타가야 되고 한 시간 이상 걸렸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차도 잘 못 타가니까 바로 교회 앞, 우리 집 앞에 바로 그 교회를 나갔거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늘 이렇게 나가니까 그쪽 교회에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오시고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도 드리고 해도 우리는 그때는 뭐 같은 교회인 줄 알았어요. 전혀 뭐 미신만 숨기고 있다가 교회, 예수님, 십자가 같은 줄 알았죠. 이런 복음이 있고 거듭나고 율법적이고 이런 어떤 이런 구분을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같은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게 장례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 고향에 산은 있지만은 그 너무 깊은 골짜기라서 거기서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 거기서는 장지를 삼아도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당시 때는 그래서 이제 거기다 하지도 못하고 어디 할 데도 없는데 그 집 앞에 교회에서 이제 교회 동산을 주겠다는 거죠. 교회 묘지를 우리 집에 아버지한테 주겠다는 거죠. 우리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안 그래도 없었는데 그 교회에서 고맙게도 참 이렇게 공짜로 우리 아버지를 묻을 동산을 준다 하니까 교회 묘지를 준다 하니까 우리는 좋았죠. 그 당시 때는 몰랐는데. 그런데 이제 복음을 가진 형님이 막 반대를 한 거예요. 아, 안 된다. 거기다가 장례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왜냐면은 이제 뭐 그쪽 교회에서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쪽 교회로 이제 이끌 걸 생각했겠죠. 그래가지고 막 좀 싸웠어요. 그 일 때문에요. 근데 저희 외삼촌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거 내가 처리할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청구공원이라고 공원 묘지에다가 우리 외삼촌이 돈을 들여가지고 그 묘지를 써서 지금 이제 계시거든요.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외삼촌이. 그리고 외삼촌이 이제 우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 혼자 우리 자녀들을 다 못 키우니까 외삼촌이 하는 이야기가 이모들하고 모아가서 의논을 했대. 우리 오남매를 이모들하고 외삼촌들하고 한 명씩 맡아서 키우자고. 그리고 막내는요, 해외 이방을 이제 시키고.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혼자 우리 오남매를 못 감당하니까. 어머니는 늘 몸이 아파가지고 빨래하고 밥하고 말고는 늘 누워 계셔야 되니까. 그래서 외삼촌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무슨 소리 하냐. 내가, 내 자식을 내가 키워야지.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 이제 장례 마치고 사모를 마치고 갈 때 외삼촌이 1977년도 그때 돈으로 또 30만 원을 우리 어머니에게 내주면서 누님 저 흔목이 흔득이 반찬이나 못 해줄 따나 정부미 그때 포대 정부미 예 그 정부미라도 사가지고 밥이나 굶기지 말라고 이래가지고 저희 외삼촌이 이제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마음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가까이 살았어요. 한 동네에서 살았어요. 아주 가까이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은 생각할 때 이제 어려운 우리 가정들을 돌아주고, 돌아봐주고, 그리고 또 이제 인사소리 듣고, 이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거. 예? 베풀면서 또 인사소리 듣고 좋아하시는 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제 우리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외삼촌 쪽으로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은행에 근무하다가 은행을 그만두고 성경학교를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고 성경학교를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은행을 그만둔 상태에서 외삼촌에게 성경학교 더한다고 인사하러 갔어요. 외삼촌, 제가 성경학교를 들어갑니다. 그건 뭐 안 된대. 아, 예, 뭐, 그 앞으로 이제 목사가 되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는 목사가 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가 어째 내한테 의논 한마디 안 하고 네가 그 은행을 그만두냐. 이제 예삼촌은 우리 어머니를 생각을 한 거죠. 너 어머니 그 지금까지 고생하시고 고생하셨는데 너 이제 뭐 조금 너 어떻게 나오고 의논 한번 안 하고 그랬냐 하고 막 너무 이제 막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또 괜찮았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성기학교를 마치고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경북 김천에 이제 제가 이제 개척을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결혼을 했죠. 결혼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친척들도 오고 이제 교회에 이제 손님들도 오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막 그 마음이 이제 목사님들한테 먼저 가니까 막 목사님들한테 막 목사님들 식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 목사님 이러고 있는데 우리 외삼촌은 이제 섭섭한 거예요. 이놈들이 지금 그래가지고 그 제 결혼식 때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가 다시는 너희 집에 오는가 봐라 하고 딱 인연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제 섭섭하죠. 왜냐하면은 아버지 묘지 내줬죠. 또 그리고 뭐 못 살 때 그때 막 돈도 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우리는 명절 때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한테 추석이든 설이든 들여다보잖아요. 거실이 있다가 우리 오잖아요. 안 나! 그러면서 안방에 들어가고 안 나와요. 그래, 우리가 들어갔을 때 안방에 계시면 외삼촌 왔습니다. 그러면 왔나? 하고 방에 아예 안 나와요. 아예 이제 마음이 완전히 다쳐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너희들 보자. 응? 잘 되는가 보자. 그래. 응? 막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세월이 이제 20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외삼촌이 20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어머니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누님은 예수님을 너무 잘 믿은 것 같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잘 되는가 보자 하고 25년을 한 20몇 년을 지켜봤는데 우리 어머니는 사위도 잘 보고 며느리도 잘 보고 손자도 잘 보고 가족들이 평안한 거예요. 외삼촌이 볼 때. 예? 참 그 누님 가족들 자녀들 보니까 너무 보니까 평안하고 뭐 우리가 그걸 했겠습니까? 우리 안에 강물이 흘러 들어와서 그 강물 때문에 편안하죠. 그죠? 뭐 우리가 뭔 편안한 사람입니까만은. 그래서 외삼촌이 봤는데 반대로 우리 외삼촌 집에는 세상적으로는 나름대로는 괜찮은데 보니까 들어오는 며느리나 사위나 또 서로 막 사람들 사이에 또 뭐 문제 일어나고 손자도 또 났는데 또 뭐 좀 어떻고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너무 우리 어머니한테 와서 누님은 예수님을 너무 잘 믿었다는 거예요. 예? 이제 안 믿는 외삼촌이 볼 때도 이제 이렇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헌목이가 교회 하는데 내가 구경 한번 가야 되겠다 하고 20몇 년 만에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 외삼촌이 생각할 때 이제 우리 조카 헌목이가 교회 목사인데 뭐 어떻게 뭐 교회가 얼마나 하겠나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마산에 와 보니까 산 위에다가 막 큰 교회가 있는데. 청청히 다니면서 보니 얼마나 큽니까? 네가 이 교회 목사가 네가 이거 네가 예배당에 네가 짓나. 물론 내가 짓는 건 아니지만. 그래 가지고 외삼촌이 이제 막 이제 마음이 열리는 데다가 이제 교회를 보러 오니까 막 마음이 다 열린 거예요. 그리고 또 사택 또 우리 또 사택은 또 이제 그 또 늘잖아요. 교회 이제 막 사기자 목사님들도 모이고 하다 보니까 들어오고는 막 외삼촌이 막 마음을 다 열었어요. 그래 그 간정을 목사님 앞에 했더니 잠깐만 하더니 허무한 마음 안 들어서 이랬다니까. 그죠? 저는 허무한 마음 지금 생각도 지금 별로 안 하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허무한 마음 들었어요. 뿌듯하고 허무한 마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 좀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외삼촌, 제가 참 이렇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참. 근데 목사님은 거기서 정색을 하시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 어때요? 그거 한다고 망합니까? 그거 좀 받아들인다고 뭐 저주 받습니까? 그거 좀 여러분 받는다고 해서 뭐 큰일 납니까? 예? 이제 대답 안 하시네. 큰일 나죠.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그 마음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면 안 돼. 생각 들 수는 있어. 왜? 들고 안 들고는 우리 영역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건 마귀가 우리한테 넣어줄 수 있으니까. 맞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도 다 했으니까요. 자,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이해갑니까? 자, 그런데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야. 생각은 들 수는 있지만 받아들이는 건 안 된단 말입니다. 절대로. 이 예수님 안에는 절대로 그것이 들어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의 정자가 원숭이의 난자를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호랑이의 정자가 토끼의 난자에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돼지의 정자가 소의 난자에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거는 절대 같은 종류로 만들었기 때문에 못 뚫고 들어가죠. 그러면 이 믿음의 세계에, 예수님의 세계에, 이 말씀의 세계 안에는 절대로 그 생각이 뚫고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뭐 사람인데 그런 생각 안 하고 사나, 사람인데 뭐 그런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 자매님 마음에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게 마음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고, 무서움이 오고, 겁이 나고, 죽을 것 같고, 그 마음 드는 거예요. 근데 계세요. 자매님 구원 받으셨어요? 예, 목사님, 구원 받았죠. 그럼 자, 이야기 잘 들어봐요. 자매님 구원 받았으면, 자매님 안에 예수님이 자매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나가 됐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없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내 옛사람, 내 구원받기 전에 그 나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미 우리는 끝났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고로 우리는 예수입니다. 예수님 안에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 없습니다. 자매님.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자매님, 나도 내가 근간에 형편적인 생각을 나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2차 소양회 때 박 목사님 나한테 말씀해, 교제해 주시기를, 창세기 16장 2절에 사라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정말 생산을 안 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않았다는데 생산 안 했습니까? 했지요. 그런데 사라가 그 생각, 사단에 넣어주는 그 생각을 뭐 했어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받아들이면서 하가를 처부를 삼아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의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그죠?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준다. 그리고 가나안 일경을 그 자손들에게 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사라가 10년 지내오는 동안에 아, 나는 안 돼. 난 젊었어도 시집 와도 내가 자식을 못 낳는데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 못 낳아.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편적인 생각을 그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거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거는 흐뭇한 마음과 똑같단 말입니다. 야, 내가 잘했어. 나를 세우는 마음,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뭔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흐뭇한 마음. 성경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장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뭐라 했어요? 항상 악하다고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항상 악한 낸데 내게 못쏜 허무한 마음 나를 세우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좋은 소리 듣고 싶은 그 마음은 마귀가 만들어낸 거짓된 세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는 얼마나 내가 중심이 되니까 그게 반응을 하고 사느냐 말이에요. 지옥이 뭐가 지옥이에요? 불구덩이가 있는 게 지옥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계가 그게 지옥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 그게 지옥이에요. 천국은 뭐가 천국입니까? 황금보석 찬란한 그 하늘나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기가 어디라도 거기는 천국이다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곳이 천국이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그건 지옥이라 말이에요. 천국도 그 사람이 예? 하나님 없는 천국에 인간을 보내놓으면 그 성국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또 싸우고 뭐 그죠 도둑질하고 거기서 또 짤짤이하고 그 모여가지고 또 뭐 바람 피우고 그래 안 그래요? 금방 거기가 뭐가 돼버립니까? 천국은 딴 게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게 하나님.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조금이라도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 이제 그걸 이제 마음에서부터 딱 선을 그었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21장에 관한 이야기를 좀 쭉 하면서 알파와 오메가요. 다 이루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네?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으로 유업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제 앞부분에는 이것이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해라.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그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물이 임한 사람은 우리는 이 땅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말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렵다, 우리가 거룩하다,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다라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이 땅의 세계를 버려버리고 이 땅의 지식이나 이 땅의 생각의 세계를 무시하고 이것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우리가 어렵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깨끗하다, 영원히 온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계지 이 땅의 것을 용납하면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세계가 아닌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라는 이 말씀, 영원히 온전히 됐다는 말씀을 받아들여 놓고도 또 우리는 형편적인 생각에 소리, 사단이 넣어준 그 소리를 그냥 아무런 여과 없이 그냥 너무 쉽게 편안하게 아주 사단은 다정스럽게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우리를 위하는 또 우리를 높이는 우리를 세우는 우리를 인정받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넣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자매님 마음의 선을 닦았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이야기했어요. 퇴원하겠다 하니까 의사가 막 열받아 버린 거예요. 너 퇴원해. 나 너 꼴도 보기 싫어. 너 가. 그래 전화도 하지 마. 터졌다고 올 것도 없어. 이제 너는 끝이야. 내가 다시 말하지만 이번 주 안에 너 터진다. 너 가. 꼴도 보기 싫어. 이랬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예, 어디서 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자매님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는 퇴원을 했어요. 이거는 뭐 진짜 믿음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47kg 되는 자매님이 또 수술 받는 것도 그것도 또 아닌가. 오직 믿음뿐이에요. 맞죠? 그 퇴원해서 의사가 막 나가 나가 그러면서 나 신어오지도 마 이랬거든요. 근데 그 자매님 지금도 건강하거든요. 1년 전 이야기인데. 아멘. 건강한 정도만 아니에요. 이 자매님 믿음을 딱 가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자매님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라요. 이 자매님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전도 집회에 전도 제일 열심히 해서 사람들 제일. 근데 사실 우리가 한 사람 연결시키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매님이 대전도 집회 때 연결을 그때 봄 집회에 자기 이제 친구 하나가, 예? 이제 막 교회에 막 오랫동안 나가는데도 마음의 구원이 안 되고, 막 교회에 매여가지고 막 마음에 막 그 마음에 막 굉장히 어려워하고 막 그 자살까지 하려고 했던 그 이제 친구인데, 그 이제 대전도 집회 연결되고, 우연히 이제 입구에서 목사님하고 마음에서 나오면서 만나는 바람에 목사님이 교제해 주셔가지고 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님은 교회를 분리해가지고 그때부터 저희들 교회를 지금 1년 동안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가족들이 네, 그 자매님도 교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은 굉장히 이 지금 계속해서 뭐 복음밖에 없어요. 진짜 뭐 이 자매님은 의사는 넌 뛰지 마, 너 뛰면 안 돼. 살살 그러, 살살. 그래요. 너 화내지 마, 너 화내면 안 돼. 그러거든요. 너 계단 절대 계단을 오르지 마, 다섯 계단 이상 오르지 마. 근데 1층부터 6층까지, 우리 예배당 5층까지인데 1층부터 5층까지 엘리베이터 한다고 올라가요. 그래서 가다가 툭 건드리면 누가 툭 건드리면 턱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다는데 그때 뭐 자매님이 전혀 그게 안 메이고 살아요. 크리스마스 칸타타 얼마나 또 전도를 잘해가지고 사람들 얼마나 초청을 잘했는데 시숙이 자기 남편하고 자기를 부르더니 8천만 원인가 9천만 원을 돈을 주더래요.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보태가지고 집을 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 보러 간다고 이런 집을 보러 이렇게 갔는데 마침 그 어떤 그 아파트에 그게 그 아파트를 지은 그 회사 회장님이 거기에 오신 거예요. 잘 안 오시는데.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 저 회장님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 칸타타 초청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회장님이 너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실은 캐톨릭을 다니고 있는데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접대를 하다 보고 골프를 치고 또 접대를 하다 보니까 막 마음 죄 때문에 자기의 막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이 눌리고 막 그렇다면서 자매님한테 막 고백을 하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사장님 그러면 칸타타 꼭 오시고 거기 오셔서 우리 박 목사님 만나서 꼭 말씀 좀 들으세요. 그래 10만 원짜리 표를 4장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이 오신다 했는데 또 이제 지방에 일이 있어가지고 못 오고 그 가족들 그 또 아들은 또 어느 대학교에 또 연극 영화 뭐 이렇게 다니는 아들인데 하고 아들 친구하고 이제 그 표를 이제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는 아들도 아버지 그 꼭 한번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종회관은 못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람누리에서 또 5회 공연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이제 목사님 이제 공연 전에 미리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 그대로 자기를 내놓고 목사님이 복음을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VIP 손님들이나 이제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이런 바람에 이제 그렇게 판이 깨졌어요. 그리고 이제 공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공연 마치고 난 다음에도 이분은 안 가는 거예요. 박 목사님 만나서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이 회사 큰 회사에 밀레니움 회장님인데 건설회사 회장님인데 그래서 이 회장님이 다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말씀을 다시 이제 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니 복음 받아들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님도 막 밖에서 너무 기쁜 거예요. 또 이제 이 자매님이 또 이제 그 삼익 피아노에 그 이제 피아노를 이렇게 우리 자매님 옆에 있는 자매님이 산다 해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또 피아노 거기 사장님하고 또 해가지고 또 초청을 해가지고 이 피아노의 음악을 좋아하는 이 피아노 사장님이 여자 사장님이 공연에 세종 공연을 온 거예요. 이제 자기 이제 아들하고, 이제 아들도 음악을 전공하는 아들이에요. 아들하고 이제 왔는데,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그랬잖아요. 초청을 다 하고, 또 다시 이제 우리는 초청 어떤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뭐 했습니까? 어땠었어요? 하고 또 우리가 또 만나고 했죠. 또 우리가 또 그분들 가운데서 지난 1차 때에, 칸타타에 참석하시던 분이 1차 때에 복음반에 대덕이 와서 구원을 받고, 그는 성당을 20년 이상 다닌 분인데, 구원을 받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서울에 왔는데, 서울 도봉에 자기에 가까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또 보니까 그날따라 또 우리 기쁜 소식 주간신문 그게 들어왔대요, 자기 집에. 야, 도봉 가까이, 내가 사는 가까이 교회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를 가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구원받은 간증을 하더랍니다. 칸타타에서 마음 열고, 수양에 참석해가지고 복음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도봉교회 분리해가지고 딱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자민, 우리가 이번에 그랬잖아요. 초청하신 분들, 그냥 초청한 게 아니고, 참 미국의 목사님이 그 사역자들한테 오신 분들 찾아가라 한 것처럼 우리도 또 이렇게 찾아가서 이제 후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화가 왔더니 그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좀 저녁을 좀 대접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더래요. 그래서 저녁을 대접을 하면서 우리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도 우리는 뭐 칸타타를 그냥 보는데 그분이 칸타타 본 소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칸타타 본 소감을 보는 걸 그걸 갖다가 나한테 장문에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삼익 피아노 여자 사장님이 나한테 이 문자를 보냈는데 해가지고 그래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내가 이제 몇몇 사역자들한테 보라고 보냈더니 그게 어떻게 해가지고 지난주에 저 강릉에 가니까 그걸 영상으로 그 만들었더라고.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영상 준비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3년 12월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한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 양천교회의 한 자매님이 피아노를 사면서 칸타타 소식을 전하여 아름다운 소리를 찾아다니며 악기사를 하던 한 어머니와 아들이 세종문화회관에 초청받아 칸타타를 만났습니다. 그들을 다시 만났을 때 피아노를 전공하였던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 올 때 기대는 많이 안 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너무 생소한 합창단이어서 전 평소에도 아들하고 공연을 자주 다니는데 내놓으라 하는 성악가 조수미, 신영호, 김동규 그리고 나름 잘한다는 합창단 공연들과 오케스트라 연주 등등 최고의 음악을 찾아 오스트리아 빈에도 갔었던 것을요. 1막이 시작될 때 어두움 속에서 베이스음이 들리는 순간 가슴이 먹먹하고 온몸에 전율이 느껴오면서 지금 이 소리가 뭐지? 이 소리를 내는 사람 누구야? 옆에 있는 아들이 내 손을 잡으면서 아들도 똑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숨을 죽이면서 온 마음이 빠져들어가게 됐어요. 구성, 연출, 내용 그 어느 것 하나도 빠지지 않는 최고였어요. 1막과 2막을 지휘하신 분 누구예요? 2막에 메조 소프라노가 쏟아내는 소리 지금도 가슴에서 들려요. 성냥팔이 소녀 계모 역이었죠. 저는 조연이 주연이었다며 극찬을 했지요. 이 얘긴 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들하고 그 장면의 대사로 대화를 주고받곤 해요. 3막을 들을 때 온몸에 전율이 느껴왔어요. 세상에 하나님 이런 소리를 내다니 피아노보다 높은 바이올린 키에 맞춘 사사의 사이클을 정확히 냈어요. 할렐루야를 이렇게 부르는 합창단은 지금껏 한 번도 못 봤어요. 유명하다는 어떤 합창단도 따라올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 그라시아스는 달랐어요. 고급이 전혀 딸리지가 않았어요. 너무 순수한 소리를 냈어요. 너무나 맑고 깨끗한 소리였어요. 지금도 가슴에서 그 소리가 들려요. 이 글을 보내주신 자매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면서 연실 칭찬을 한 시간 넘게 했다고요. 하나하나 냈던 소리를 기억하고 있었고 한 부분 한 부분 그분이 직접 모션을 취해가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런 소리를 냈다고 표현하셨다더군요. 그분은 세계 각지를 다니며 많은 공연을 보고 돌아오면서 늘 뭔가 공허함과 아쉬움이 남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칸타타를 보고 돌아오면서는 아들도 나도 서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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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행운이야, 이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양천교회의 자매님은 이 소감을 들으며 저희가 음악에 너무 문외한이어서 다 못 옮기는 것이 아쉽습니다 하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음악을 선사해준 합창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요, 제가 보냈는데 보니까 뒷부분을 좀 더 이렇게 빠졌더라고. 뒷부분이 어떤 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더 보고 싶어요. 시간이 안 돼서 너무 아쉽고요. 소리는 날마다 다르기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라시아스 공연을 다 찾아보았는데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특히 부산 해운대에서의 공연이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부산에 언니가 사는데 내년에는 1박 2일 시간 내서라도 세계대회 개막식에 꼭 참석하고 싶고 그라시아스 공연할 때마다 초청해 주세요. 제가 이젠 표를 사서 보겠습니다. 아람누리 너무 가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인천 공연 3시 30분 공연 보러 가신다고 세 장을 달라고 부탁한 상태입니다. 목사님, 돌아오면서 오늘 이 사장님이 말씀한 내용을 녹음 못한 것이 무척 아쉬웠어요. 전 박 목사님 말씀을 또 안 믿었어요. 세계 최고라는 말씀을. 나는 앞으로 세계 최고가 될 거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세계 최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분을 통해서 듣게 하셨어요. 라고, 예, 문자가 더 뒤에 있습니다. 예. 그리 자매, 다 죽어가는 자매님인데, 이 자매님하고 만나면 사람들이 살아요. 연결이 돼요. 밀레니엄 그 사장님이 목사님한테 와서 말씀 듣고, 또 이 피아노 사장님이 또 뒤에 만나가지고 또 연결되고. 오늘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 밑에 흘러나오는 이 물. 이 물이 강물이 바다 안에 들어가는데, 보통 바닷물 안에 강물이 오면 강물이 그냥 없어지잖아요. 흡수되는데. 그런데 이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사해 같은 이 바다도 사는 거예요. 죽은 바다인데 이 강물이 들어가면 살아요. 물고기가 많이 생겨요. 큰 물고기가 많이 생겨요. 죽은 바다가 살고 그래서 어부가 생기고 어부들이 사는 어촌이 생기고 이 강물이 흐를 때 양쪽 가에 그 실과나무가 자라고 과실을 맺고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과실의 열매는 먹을만하고 잎은 약재료에 쓰리라. 그래서 이 강물 예수님도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에스겔 47장의 예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흘러나리라. 하나님 놀라우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님이 마음에 참 복음밖에 없고 믿음밖에 없고 또 형편적으로는 또 사단이 이런 생각 넣어주지만 이거 조금이라도 이거 받아들이면 안 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 마음에는 그런 마음들 쉽게 별것 알 것 같은 그런 우리 용납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않으셨으니 이거 하나님 이거 안 도우네. 하나님이 내 남편은 구원 안 할 것 같아. 하나님 우리 부모는 아닌 것 같아. 내 자식은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들 문득 들어지는 안 될 것 같은 사단이 넣어주는 그 생각 그냥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자매님 한 분 있었어요. 이 자매님이 결혼하고 3년, 4년이 됐는데 아기가 안 생겼는데 하나님 은혜로 아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기를 가진 얼마 안 돼가지고 그 기형아 검사를 받았는데 예? 다운 증후군이라고 아세요? 그 그 애들 다운 증후군 증세가 있는 애들 봤죠? 그죠? 자주 웃고 이렇게 마음 착하고 그죠? 예? 늘 이렇게 즐거워하는 애 있죠? 그죠? 예? 자, 다운 증후군 저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 의사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는 뭐 이제 와가지고 목사님 왜요 자매님 무슨 일 있어요?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에요 그런 거예요. 자매님 뭐가요? 그러니까 애기 기형아 검사를 했는데 다운 증후군 이제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매님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안에도 몇몇 그런 게 있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셔서 거기에서 벗어난 귀한 간증들을 알고 있는데 자매님 우리 김태희 자매는요 7.98cm 자매님 그거 거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너 반드시 이번 주 안에 터진다고 하는데 너 애기 다우 증후군일 수 있어 이거잖아. 그죠? 다우 증후군이야도 아니고 그죠? 다우 증후군일 수도 있어. 이거는 일주일 안에 터져가는데 여기는 괜찮고 여기는 뭐 불행 끝 아니 행복 끝 불행 시작 자매 증인 차려 그러면서 왜 그 생각을 받아들여? 건강해 증상이야. 아무 생각하지 마. 지금부터 더 이상 그 생각하지 마. 그래서 막 장인님 예 하고 마음을 딱 바꾸더라고. 얼마나 예쁜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멘. 예. 그래요. 그래 또 우리 어떤 자매님은요. 이제 유방에 이제 혹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래 이제 그걸 절제, 이제 암은 아니고 해서 이제 세 군데가 혹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석 달 있다가 다시 와봐라 했는데 갔더니. 수술했는 쪽 말고 또 반대편에 또 혹이 또 더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적으로 이 혹이 생기는데 참 안 좋다. 이것도 이제 놔두면 암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하네가 이 자매 또 막 걱정이 돼가지고 막 오셨어요. 그랬던 이제 제가 이야기했죠. 자매님, 가슴에 요런 혹 정도, 그것도 암도 아니고 암으로 갈 수 있는 기분 나쁜 혹 했는데 그거하고 일주일 안에 터지는 거 그거하고 비교하려고 걱정하지 마 자매. 그 명함도 못 내밀어 들어가 했더니 그 생각 조금도 받아주지 말고 아멘. 그거 괜찮아요. 그죠? 괜찮아요. 또 우리 어떤 자매님은 이석증이라고 아세요? 뭐 귀에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균형을 잡아주는데 그 이석증 걸려가지고 자매가 뭐 어지러워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막 자매가 막 어지러워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거 잘 못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매님 남편은 중국에 이렇게 무역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집에 오고 있는데 어지러우니까 집도 못 치우고 이제 뭐 음식도 못 해주고 이제 내일이면 남편이 오는데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받아주고 있는데 어지러워서 뭐 다 뭐 일을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무슨 마음이냐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했는데 그게 이해가 다 돼서 올라갔겠나. 나는 어지러워서 안 돼. 예수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아, 나 어지러워서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매님 마음 안에 아니다. 내가 이 생각 받아들이지 말자. 그래서 자매가 자리에서 막 갑자기 막 팽뚝 일어났대요. 근데 귀의 소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리고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막 집 청소하고 막 빨래하고 이제 남편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고 그 다음날 남편이 이제 안 믿는 남편이니까 핍박하는 남편이니까 교회 다닌다 하면서 아프다 하고 누워 있으면 그것도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 다음날 왔는데 아무 일 없이 그래 왔어요. 참 여러분 우리 자매님이 오늘 에스겔서 47장에 성전 문지방에 흐르는 그 강물이 가는 것 이르는 각처마다 살고 소승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마음이 전달이 되어지고 목사님 마음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또 말씀이 또 이렇게 자매님에게 전달되고 또 자매님에게 또 전달되고 하면서 이 강물이 이런 것마다 살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강물 있습니다. 이 강물, 이 생명수의 물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아멘.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물을 안 찾고 있는 거예요. 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주셔도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 물을 안 받은 것처럼, 안 믿는 사람 똑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사단이 주는 그 생각을 받아들일 때 그렇게 살다라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이 말씀, 우리 교회 안에 또 종 안에 또 우리에게 이 말씀 안에 흐르는 이 성전 문지방에 흐르는 이 강물, 이 생명수의 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흘러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과 연결되는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 생명수 강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내일 또 오전 시간